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4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하는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에요. The Radical Disciple. 그냥 제자도가 아니라 Radical Disciple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책 안에서 이 제자에 대한 8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셨는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사회에 비순응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돌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고 또 의존, 그리스도에 의존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8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Radical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Radical. 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Radical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원래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Radical 그러면 뿌리를 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라는 것은 세상에 신겨져서 살아가는 인생, 삶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뿌리로 다시 심겨진 삶, 이를 삶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요. 완전한 저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radic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급격한 뿌리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뿌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가르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완전한 변화는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알면서 그 다음에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완전히 그렇게 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라 칼빈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참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교회의 표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참교회의 표징이 무엇이 있냐면 먼저는 가장 먼저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고요. 바른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강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 가지 징표가 있는데요. 모든 이 징표 중에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언제나 말씀의 바른 선포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스테이트 칼리지 이 한인 교회가 이 바른 말씀의 진리 그 선포 위에서 우리가 서로서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illumination이에요. 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조명하셔야 되죠.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제 스스로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를 제자를 어떻게 세워갈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진리를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제자임을 증명해 내가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기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정말 자유롭게 할 거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제자 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얘기로 하면 지키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참된 제자들은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억누르세요? 아니면 나의 삶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 이해가 폭이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친숙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많이 친숙해져야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서로 친숙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오해가 돼요. 그리고 잘못 이해가 돼요. 이 친숙함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나를 정말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구나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누가 참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다가 참 잘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가 죽었는데 야 그 사람 정말 잘 죽었어. 정말 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마디 던질 때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서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만큼 친숙하냐 위해서 이 말이 나에게 올가매는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풀어주는 자유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친분관계가 있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왔나에 따라서 말씀이 나를 정말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리가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와 나 오늘도 너무 힘들어 주님 말씀 따라가 살아내니까 이 사람 사랑하라고 하고 저 사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나 이 말 따르기 정말 따라 살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를 알던 만큼 친숙한 만큼 이 말이 우리를 절대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하는 말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가르침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제자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를 삼는데 세 가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적인 모든 걸 넘어서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야 하고 두 번째는요.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며 그리고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서로를 포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말씀하셔서 제자가 되게 하는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알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언제 사용하셨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일 동안 쫄쫄쫄 굶으셨고요. 거의 물만 드시다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배가 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떡으로 바꾸는 시험을 내셨어요. 예수님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리라 살리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러면서 예, 뛰어내리라고 말씀할 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탄의 이 모략을 물리쳤습니까? 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하나님 뜻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면 안 되죠. 어? 말씀에 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세 번째 또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마귀가 어디로 들고 갔냐면 성전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경배한다면 나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생애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생이 시작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has come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야기하셨는가? 누가복음 4장에서 시작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의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펼쳐지면서 회당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읽으면 가슴이 벅차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죄를 씻으셔서 의인으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죄인을 씻으셔서 의인으로 만드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아프고 버림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난한 자들이 복음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거기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육적으로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장님의 삶을 살아가는 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만천하에 퍼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요. 모든 막혀있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매일마다 이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삶에 눌려서 억눌려서 내가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미 has come 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들고 가셔서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셔서 이 자유와 행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해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생명, 자유, 회복, 기쁨 이런 성품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게 채워진 이 가득 참이잖아요. 가득 참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득 참을 잘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예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가나 혼인잔치 혼인을 할 때에 그때 포도주를 다 이렇게 최상품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다 이게 먹게 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애를 갔기 때문에 계속 먹고 노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그때 행하신 겁니다. 그것도 뭐 요 정도 뭐 예, 요 정도 아 물이네요. 포도주 네. 요 정도 요거 요 정도 바꾼 게 아니라 이게 막 예, 이 큰 항아리 몇 이게 갤런으로 따지면 한 뭐 몇백 갤런 되는 그런 항아리에 물을 다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이적이세요. 첫 번째 이적.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바라볼 때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데 이걸 뭘 의미입니까? 포도주는 거기에 축제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상태 거기서 완전히 바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풍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오셔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알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만 우리의 삶이 늘 예,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이제까지 열심히 먹는 거 얘기하다가 포도주도 먹고 축제에서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삶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제사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서 각각의 사람을 제사 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행하셨던 당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당대에 있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 탄압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저기와 부족과 결핍 사람들이 느꼈던 유대인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힘들었던 사람들 착취당해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눌려가지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소외되고 배척받았던 병든 사람들 죄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점은 이 모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벽을 넘어서 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할 때 말씀하는 것은 가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진리 가운데 무너뜨려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가르쳐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이제 제자를 삼아라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정말 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섯 가지 많게는 여섯 가지로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행하셨던 일은 뭐냐면 용서함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침대에 눕혀서 데리고 와서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위에 천장을 뚫어갖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종교인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사장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들에게 그럼 한번 반대로 물어보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느 게 더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라 치료받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쉽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거 말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벌떡 일어나야 되고 네,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쉬워 보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굉장히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둘 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둘 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닙니다. 죄에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고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일으키심으로 해서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분임을 제가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중풍병자 하나님께 죄악이 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멸망 가운데 있고 죄악이 있다고 하는 이 카테고리 범주를 깨뜨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갖고 있던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허물들, 유대 종교가 갖고 있었던 허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누여있는 중풍병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어가도록 직접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놓여주는 용서함을 주셨고 그 용서함이 원래는 어디에서만 작용이 되냐면 유대의 율법 제도에서 제사제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을 하나님 무너뜨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 용서함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행위가 예수의 위험을 자초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과 대척점에 서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그 용서의 행위를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이 참된 죄 용서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경계를 허문 겁니다. 안식일의 경계를 허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네, 심지어 안식일날 그래서 아픈 사람도 치료도 못하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갑자기 헷갈릴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안식일날 38년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대 병자를 고친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병자를 고쳤으면 되게 이제 즐거워하고 아주 이제 축복하고 야 대단하다 너 이제 드디어 고침 받았으니 참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갑자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38년대 병자 누워있는 문제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날 다치면 그날 다치고 그날 바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날 다친 사람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퍼머넌트하게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날 굳이 고칠 수 있는 확률도 없는데 왜 그날 안식일을 깨트려가면서 고쳐야 이게 고쳐야 되느냐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네, 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픈 자들에 대해서 약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픈 사람이 내가 뭐 지금 관심 안 갖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안 고쳐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잖아요. 그를 고치셨잖아요. 안 고쳤으면 모르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픔이 야 치유됐구나 이렇게 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 겁니다. 안식일을 일부러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의미를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그날 안식일날 안 고쳐도 되는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그날을 고치신 겁니다. 뭘 알리시려고? 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값어치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복지죠. 정말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니까. 그런데 지금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지금 그날 고침을 받았는데 너희가 같이 축복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경고하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깨뜨리기 위해서 굳이 그 일을 그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곳이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일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실 때에 그 안식에 일하신 뿐만 아니라 피조된 우리 창조물인 예,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쉬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쉬게 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즐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즐김을 빼앗은 거고 생명의 누림, 행복함을 빼앗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거룩과 부정의 경계, 이것을 허무신 겁니다. 부정과 이 거룩의 경계. 예수님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로 찾아가셨던 데 만났던 사람들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치료했다고 주로 되어 있죠? 뭐 감기 걸린 사람 치료했습니까? 네, 아니죠. 별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로 뭐 혈병 여인, 네. 오랫동안 누워있고 막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 뭐 문둥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가셔서 또 만지기도 하시잖아요. 말씀으로도 치료한 적도 계시지만 굳이 일부러 가셔서 손을 대셔갖고 치료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격리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거룩의 공동체인데 떨어져 나갔다는 내가 부정의 공동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정의 공동체에 있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주저 가셔가지고 만지신 거예요. 왜 만지셨어요? 나도 부정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내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다시 어디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합류시키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이 이거예요.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주님께서 허무시고 자신을 통하여 다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말씀이 구하는 곳, 자신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줄기차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세리들, 창기들, 네, 부정한 병 걸린 사람들을 줄기차게 만나신 거예요. 그들을 부정 가운데 있는 것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 낙인 찍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 그 왜 거라사인의 광인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셔야 되는가? 한번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신 얘기가 네 번째는 이 당시 천대받는 여인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부정 가운데 들어 있는 사람. 예, 유대인들의 4대 죄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세기, 창기, 그 다음에 여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다 같이 네 명이 다 동급의 죄인이라고 취급받아요. 여인이 그 정도 취급이 되네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여인과 굉장히 많이 친하셨던 모습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보이고, 예, 나사로의 그 누이를 예,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친했고요. 밥 대접했던 사람은 그 사람 이름하고 뭐 다 명명밖에 안 나오지도 않는데 그들 이름도 결혼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게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네,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 가셨냐 이거예요. 보통 이게 갈릴리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으면 예루살렘 이방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이게 질러가면 금방 쇼컷인데 그렇게 꼭 안 가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의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우회 도로로 디투어했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근데 예수님은 굳이 여기를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일부러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일부러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참된 진리 가운데 이끄셔서 그가 자유케 하신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행위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던 부정한 일.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을 나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대단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질이, 품질이 일반 죄인의 품질이 아닌 거예요. 이가 나는 건 어떻게 나냐면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이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우물보다도 너희 이띠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더 뛰어난 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그가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당신은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배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한 명의 다른 남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사회의 속박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도장 찍었듯이 부정한 여인, 연약한 여인, 사악한 여인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둬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준다고 할 때 이 속박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 없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하나하나 벗겨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섯 번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적 관심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문제 관심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문제 정말 관심 많으셨어요. 네, 마태복음 2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포도원 품꾼들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가가지고 9시에 사람들 너 일자리 없으면 나한테 와서 같이 일해라. 그리고 또 12시에 땡땡 떨 때 또 가서 일자리 없으면 나에게 와라. 또 3시에 가서 또 얘기하라. 해지기 6시 바로 해 7시에 지는 1시간 전에 가서 일 없으면 나한테 와서 같이 일해라. 말하고서 그들에게 풍족함을 그 하루씩의 일꾼을 일상을 다 주셨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수하지만 이거 세금 떼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것 중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세금을 당연히 거둘 수 있지만 그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로마에게 주어질 세금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때만 거기에 또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총독이 있을까 거기서 총독세를 떼야 되고 자기들이 일할 거니까 거기다 또 알파를 또 붙이고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는 그렇게 갈릴리와 유대 농민들에게 정말 압제받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셔서 한 시간 동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다 완전히 가둬서 숨 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그 벽들을 허무셔서 막혀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저희 시대 때는 밥 퍼주는 사역이라서 최일도 목사님이 유명했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1980년 후반 90년대에 이 밥 퍼주는 이 최일도 목사님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청량리 588에 있는 거기 삶이 힘든 아주머니들, 아주 이제 젊은 처자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이 몸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늘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세요. 최일도 목사님이고 아내는 수녀님이세요. 시도 많이 쓰셨는데 네. 이분이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이제 그 일 끝나고 아침에 가면은 막 청소하고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셔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양 박양 와 어떻게 어제 괜찮았어? 예 네. 어떻게 뭐 나쁘지 않아서 나쁜 소리만 없었고 스스럼 없이 갔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목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빠고 동생이고 형이고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자기 신분이 있고 거기 가면 오해받잖아요. 저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그런데 근처에 또 가봐요. 여기 아마 여기 숙직 근처만 지나가도 여러분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 비단이고 뭐고 목사님이 신경 안 쓰시고 자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관심 있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위로하고 싶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서 괜찮으냐고 어려움이 없으냐고 물어보고 그러고서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거룩한 가운데 여기 다 머물러 계시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다 거룩함이 있고 뭐 부정적이고 죄인하고 만날 컨택 포인트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사회에 소외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스테이트 칼리지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둔 존재하게 된 의의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길 바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의 기초로 해서 서로 가르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들 복된 인생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원래 찬양을 제가 이거 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집사님 저기 우리 예수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네, 그거 그 찬양을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고 희락이고 자유함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이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회개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서로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종교적이고 우리 종교적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벽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정말 비판받고 비난받으면서 이 땅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면서 또 사회에서 비난받고 정죄받고 하나님 불결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여인들을 만나고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또한 주의 제자로서 그러한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테이크 칼리지 한인교회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 그러한 각오로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년 내내 지나지만 아무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하나님 범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는 이제는 가을 학기 시작하고 봄 학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하나님 알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하여 우리가 힘쓰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교회의 하나된 몸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또 사람들과 세상이 지운 한계, 벽, 서로를 나누는 문화와 가치관을 넘어서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세워가며 주님처럼 참된 진리와 그 진리의 삶과 또 가르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모든 열방을 품고 제자 삼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세트 칼리지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도